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51절까지 묵상할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월절 규례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동안 유월절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입니다. 어제 말씀은 유월절을 언제 지키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유월절 식사를 할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본문 4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유월절 규례는 종교의식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중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책임이기에 아론에게도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에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누가 먹을 수 있는지 말씀합니다.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영어 성경은 모두 외국인들은 누구도 먹지 못할 것이나 라고 번역합니다. 외부 사람은 먹지 못한다.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 받은 후에 먹을 것이라. 돈을 주고 노예로 샀기에 앞으로 6년 동안은 내 것, 내 식구가 된 종은 할례를 행하여 언약 백성이 되게 한 후에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45절을 보시면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내 집에 잠시 방문하거나 머무는 사람과 외국인 일용 인분은 먹지 못하리라.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디서 먹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46절을 보면 한 집에서 먹되 여러 가족이 같이 먹어도 한 집에서 먹으라. 양한 마리를 같이 먹기 때문에.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어가지 말고 집 안에 있어야 죽음의 사자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밖에서 먹으면 먹고 남긴 것을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나 개나 다른 동물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먹으면 땅에 떨어뜨리면 거룩한 구원의 이 상징이 되는 음식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식사의 신성함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뼈도 꺾지 말지며 여기서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지만은 왜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압니다. 여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나중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전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때 군병들이 가서 두 강도의 다리는 꺾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에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유월절 식사를 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4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할례를 받은 후에 지킬지니라. 타국인이라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할례를 받게 하라. 그러면 본토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본토인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을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49절에서 다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 조건은 본토인이나 너희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이나 동일하다고 합니다. 본토인이라고 할례 안 받아도 되지 않고 또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참여하지 못하는 거 아니다. 50절 51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명하신 그대로 정월 14일 날 저녁에 유월절 규례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날에 그에게는 다음 날 아침입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같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 하루가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 날 저녁에 끝나기 때문에 그 같은 날에 다시 말해서 15일에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합니다. 그 군대를 인도하여 내셨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46절과 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같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함께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51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군대대로 하나님은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절기에 같이 모여서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기억하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개별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로 팀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구원은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야 하지만은 구원받는 순간 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례받는 순간 내가 원컨 원치 않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디모데 3장 4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우리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계속 우리 합니다. 중생되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 성화되는 것, 나중에 영화롭게 되는 것, 이 모든 구원의 단계들을 우리는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같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왜 7일 동안이나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라고 하셨는가? 애굽에서의 구원은 함께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누룩이 없는 삶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촉구하셨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서로 돌아보라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에게 격려하라고, 모이기를 폐하는 그런 자들의 습관 따라가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대부분 미국 교회들 주일 예배 후에 뿔뿔이 집으로 갑니다. 가족들끼리 시간 보내고 할 일이 많고 세상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역 모임 때에도 성경 공부만 하고 갑니다. 시간을 내지 않고 식사를 차리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삶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이 없이는, 다시 말해서 홀로는 절대로 성화되어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혼자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미국 교회들이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것 같지만 성도들을 보면 쌀 알갱이와 같은 교회가 많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개인주의와 프라이버시를 너무 존중하는 나머지 다른 성도들과의 긴밀한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악한 습성을 보고 죄된 삶을 고침받는 그러한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식사하며 하는 긴밀한 교제를 통하여 서로의 모난 모습들이 드러나고 깎여나가고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로 변화되어 가는데, 그런 기회를 서로에게 주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웹페이지에 친교 페이지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쓰여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주님은 지상에 계셨을 때 제자들,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이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가정교회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매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구역 예배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까? 그것은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식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희생하는 과정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내가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체험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간이 없고 힘들고 귀찮다고 식사를 생략하는 것은 나는 성화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교리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과 액티비티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삶으로 주님을 두벅두벅 쫓아가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과 두벅두벅 같이 사는 겁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같이 예배드리고, 금요일에도 구역 예배로 모이고, 토요일에도 새벽 기도 끝나고 같이 파네라에 가서 떡을 떼고 삶을 나누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주일날 바쁘다고 늘 애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참 성화되기 힘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46절, 47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집에서 먹되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오늘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48절, 49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 백성이 함께하는 식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여자, 애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거류인과 타국인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유월절 식사의 차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하십니다. 49절, 본토인에게나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할례 받은 자는 이 절기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 교회들은 성만찬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구약시대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게 했듯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성만찬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우리 스카리시 장로교 같은 경우 성찬 테이블을 말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fence the tabl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킨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성만찬에 참여하게 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듯이 외적인 물 세례가 참 세례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참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로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예식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지속적으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거류인이건 타국 품꾼이건 이방인이건 우리와 함께 거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애굽에서 나온 중다한 잡족들도 모두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함께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는 중다한 잡족을 성만찬에서 제외시키는데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도 성령 세례를 받게 할까 도와주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앞으로는 늘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류인 타국 품꾼 이방인들을 늘 우리의 친교회에 초대함으로써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